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24일 일요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할 때 생명은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을 말한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분은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가 그것을 다시 취하실 수 있다. 그분 안에는 참 생명이 있기에 그분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36번 등장하는데 이는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의 약 25%에 해당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 단어는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며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생명은 대부분 구원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따라서 창조 시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노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죄에 물린 우리를 대신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다. 교훈입니다. 예수 안에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그분은 창조시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묵상.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용.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계시가 그토록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파생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30.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참 생명인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한한 우리의 날이 주님의 생명을 통해 가치 있게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귀함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둘째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보호막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뇌 수완이 차서 뇌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뇌 몸에서 날 자식을 뇌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끊을 수 없는 철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촌수가 일촌의 관계입니다. 일촌이란 가장 친밀한 관계이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오묘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나마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견고케 하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나눔으로 인해 우리들을 도구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나 자식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고자 하는 의식을 선한 것으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으로 인해 자녀 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었고 이런 열기로 인해서 교만과 패배의 의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인생의 전부인 양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뒷받침을 하고 최고의 돈을 들여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교육을 잘하는 것이 부모된 첫 번째 책임처럼 생각하는 그 의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잘 되면 교만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면 영원한 패배의 의식 속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은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되었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결혼식의 모든 비용과 혼수들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될 집 문제들도 당사자들이 아닌 부모님들이 책임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혼한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손자, 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해져서 그들도 또 책임지려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대를 거듭하며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은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간섭과 강제성이 책임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내 뜻과 방법대로 자녀들의 생각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님의 일방적 강요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내 자녀를 낳은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녀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부모나 자식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서로 강제하고 일방적인 모습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섭섭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상호 의존적이 되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더불어 요즘은 장모 처가살이도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같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독립되지 못한 양편의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긴장과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기대치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나 잔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의 창조주로서 그들을 역시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해지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아기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그 이유를 아는데 그 아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기가 울 때 우리 아빠들은 뭐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젖을 달라는 것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나가자는 것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엄마는 정확하게 압니다. 엄마가 아기의 필요에 대하여 아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민하게 느끼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엄마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필요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기 때문에 그를 낳은 어머니를 도구로 하여 그 아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기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 아기가 커서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장한 자녀에 대해 여전히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똑같은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를 부모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에 속삭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것은 부모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귀에 가장 행복하고 기뻐지고 생명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귀에 속삭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이것이 정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지혜의 음성을 부모나 자식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자식 모두가 내 생각에 몰두되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지나친 강요와 강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의 생각에 너무나 몰두되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부모들의 지나친 독선과 생각에 몰두되어 그것을 못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녀들의 지나친 고집과 독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많은 친구들이 행하는 그 문화에 맞춰서 그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따라가고자 할 때 자녀의 삶에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나 자녀 양편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섭리로 부모와 자식의 끊을 수 없는 철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긴장이나 갈등 없이 견고케 되는 자리가 되도록 부모님과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약간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연합되며 과하지 아니한 원칙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양편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하여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의 행복은 그들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기 원하시는 이러한 관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자부터 낮은 자에게로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내려오듯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처럼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모치고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더한 사랑을 주시고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은 희생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이 땅에 가장 가까운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내게는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6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공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부모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칭찬했던 것을 또 어떤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낸다면 자녀는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관된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그 일관된 교육은 부모의 감정에 의존된 교육이 아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될 때 일관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는 공평하지 않을 때입니다. 차별받을 때 누군가와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똑같은 사랑, 무조건적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자녀들의 마음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이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체가 되기 전까지 상당 부분을 부모님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은 받는 존재로 인식할 때 거기에 생명과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 두 시간과 오늘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우리들에게 존귀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보호막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셋째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존귀함과 평안과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적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품성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생명과 존귀와 평안과 복 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려 행복해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어 여러분이 균형진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재림교회를 대신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 구절을 예언하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화인여사가 생애 후반부에 이상 중에서 혹은 주님께나 천사 중 하나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받을 다른 단체가 있는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진술이 어디에 있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계속하여 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의 어떤 견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한다. 기존의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문장은 엘렌 G. 와이스의 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가르법은 기별 제1권 179쪽에 있는 화인 여사의 진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과 정반대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견해의 차이를 만들거나 분열을 일으킬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해력과 믿음이 부족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가르침들을 일반 신자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179쪽입니다. 또 같은 뜻으로 엘렌 와이스는 가르법은 기별 2권 380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탄은 기만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세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출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의라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엘렌 와이스는 이 교회가 바벨론이니 다른 교회를 찾아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남은 교회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제시한 진술 가운데 하나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LNG 화이트는 재림교회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끝장날 것이다 라는 화인 여사의 언급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재림교회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전체인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한 엘렌 화이트의 언급에 대해서 생각하면 교회가 곧 넘어질 것 같아 보이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녀의 진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 연약하나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준비된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좀 길지만 다음의 진술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래법문기별 제2권 380쪽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 국가들은 그 중심으로부터 동요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원조가 거두어질 것이다. 의회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기 위해 죄의 사람이 제정한 일요일을 높이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권 세력의 압박뿐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 세력의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기만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산에서 죄인들을 체질하여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름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구절이지만은 좀 앞에 있는 긴 문맥을 더 인용한 것입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그녀는 교회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하여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림교회의 기동교리들을 공개적으로 터놓고 전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들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세천사의 기별과 성소 안식일, 짐승 그리고 짐승의 우상의 정체에 관한 기별을 등을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이 교회의 기둥교림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내신의 말한 대로 그 기별들을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빌보드 등에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까? 터놓고 공개적으로 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뭐 질문자의 주장이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과 또 처지를 잘 맞게 지혜롭게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게 전할 독특한 기별의 중요성에 관해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화인 여사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지혜롭게 진행할지에 관한 관해 준 권면도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복음전도 201쪽에서 두 문단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지를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지에서 전도할 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므로 제7일이 안식일임을 믿고 영원 물멸설은 부정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자와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큰 장벽이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회가 있거든 먼저 그대가 동의할 수 있는 그들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라. 그대가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임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라. 그대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고 마음밭을 간 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으로 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전도할 때 안식일과 영혼불멸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말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과 공통적인 진리로 유대를 쌓은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양심적이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한 이후에 마음을 연 후에 점차적으로 진리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잠자리에서 한 계시를 보았는데 나의 형제들과 함께 어떤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곳에서 권세 있는 분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것인데 저들은 장차 저들이 듣게 될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자들이다. 저들은 기별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내세우지 말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저들에게 그것이 마치 새로운 계시처럼 들릴 것이며 마침내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의 진리들은 저들이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것에 비례해서 가르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비록 이상스럽고 놀라게 하는 듯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새로운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의 진리를 가르친다면 어떤 사람들은 물러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저들은 진리를 그릇되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 전혀 무지한 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그들을 이해하고 기별을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우리 교리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중심적인 어떤 현대 진리를 가르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츰차츰 그들의 마음을 얻고 점차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려운 그런 현대 진리를 먼저 가르치면 마치 새로운 계시처럼 들리고 그들이 마침내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의 진리들은 저들이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그 정도에 비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들이 특별한 기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새로운 빛을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진리들을 처음부터 제시하지 말라는 그런 화이트부인의 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물러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현대 진리를 지혜롭게 또 그들이 거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공통적인 관심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 점차 깊고 특별한 현대 진리로 인도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멀리 달아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경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를 수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또 터놓고 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늘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께서 이 모든 우리의 진리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파할, 선포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